이사야 25번 메시지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 네 번째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한 백성의 언약을 위해 여호와의 선지자 이사야로 예표되신 이사야 49장과 50장은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한 백성의 언약을 위해 여호와의 신원자 이사야로 예표되시는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두 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인 새 인물 이사야 4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인 새 인물 그리스도 선지자 이사야 이스라엘을 보아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이스라엘은 모두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셋 모두가 한 종입니다. 먼저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그들 모두는 하나입니다. 둘째,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전체로서 구약의 하나님의 종, 곧 그분의 증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인 이사야 또한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과 그분의 증인으로 계시되십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종인 이사야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가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와의 하나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단체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한 종이며 하나님의 한 증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이며 우리가 이사야 49장과 50장을 이해하기 위해 가져야 할 관점입니다. 여호와의 신원자 이사야 여호와의 신원자 이사야는 하나님 자신의 체현인 그분의 말씀을 말해내는 그분의 입으로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위해 말했지만 그리스도는 더욱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의 사역에서 그분이 하신 주된 것은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그분은 계속하여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사도들의 말함 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의 서신들은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말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말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해내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 49장 2절 상반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으며 그를 그 손 그늘에 숨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마광한 화살로 만드신 여호와께서 신원자를 마광한 화살로 만드사 그분의 전통에 감추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화살이었으며 그의 말함은 화살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그분의 종으로 여기심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선지자를 그분의 영화롭게 되심을 위한 이스라엘의 일부로 여기셨음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는 모두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심을 위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자신이 헛되이 수고했다고 여긴 선지자는 그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그 힘을 다하였다고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그의 보응이 그의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 적용됩니다. 백성은 그분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며 헛되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그릇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응이 그분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하실 것이며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그분께 보상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이스라엘. 여호와의 종인 세 인물 중 두 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의 종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일부였으므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는 이스라엘과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이스라엘의 일부이십니다. 이사야 49장 3절에 언급된 이 종에게서 여호와가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심을 예표합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인 이사야와 이스라엘의 모든 어떠함을 다 이루신. 49장에서 이사야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해진 것은 무엇이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인 이사야와 이스라엘의 모든 어떠함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모태에서부터 그를 그분의 종으로 형상하심. 여호와께서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태에서부터 그를 자기 종으로 삼으셨으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그의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심. 6절은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방의 큰 빛이요 땅끝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임을 보았으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7절에는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열왕이 보고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그에게 복종하셨을 때 그분은 관원의 종이 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된 사람에게 복종하셨습니다. 헤롯이나 빌라도 같은 관원들에게 복종하셨던 이분 앞에서 열왕이 일어설 것이며 방백들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는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그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의 언약으로서 그분을 주심.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가 백성의 언약으로 주어지셨음을 봅니다. 언약이란 약속을 한 두 당사자 간에 서명된 협정입니다. 언약은 언약한 당사자가 죽을 때에는 유명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유명으로 그의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은 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 증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받을 실질적인 재산이 없다면 그 유명은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명이요 우리의 언약이며 그 유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산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분깃이 되는 많은 놀라운 항목들을 언급한 하나의 유명입니다. 그러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경은 다만 무의미한 종이 쪽지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유증들로 주어진 항목들의 실제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한 언약으로 주어지셨습니다. 그 땅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분의 경륜의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에서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은 그 땅을 확대시키거나 확장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땅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확장되는 땅으로 체험하는 것은 그분의 성전, 그분의 간증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그 땅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만 있고 실제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 땅이신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계시다는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땅이신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계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욱 확장되고 계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간증인 하나님의 성전과 더불어 더욱더 세워집니다. 포로들의 축복된 귀환. 이사야 49장 9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는 포로들의 축복된 귀환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언약이 되셨기 때문에 포로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임. 포로들이 길에서 먹을 것이며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쾌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안내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모든 산을 한 길로 만드심. 11절에서 여호와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체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즉시 길과 고속도로들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원방에서 옴. 12절은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임이라는 단어는 아마 중국인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늘이 소리 높여 외침. 13절에서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소중히 여기심.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소중히 여기심을 계시합니다. 그녀를 잊지 않으심.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녀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분이 시온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음. 16절 상반절에서 그분은 시온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성벽이 항상 그분 앞에 있음. 시온의 성벽이 항상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들이 속히 돌아올 것임. 시온의 포로들은 속히 돌아올 것입니다. 시온이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입니다. 그 황폐한 땅이 돌아온 포로들로 인해 좁게 될 것임. 그 황폐하고 적막한 곳, 파멸당하였던 땅이 돌아온 포로들로 인해 좁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흩어진 시온의 포로들을 모으기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그분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그분의 기호를 세우실 것임.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그분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그분의 기호를 세울 것인즉 흩어진 시온의 포로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육체가 여호와는 시온의 구원자요 그 구속자이며 야곱의 전능자이심을 알 것입니다. 시온이 버림받은 이유. 50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시온이 버림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배운 학식과 그가 살았던 생활.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이 배운 학식과 그가 살았던 생활을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배운 학식.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사야를 언급하면서 4절과 5절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곤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에서가 아닌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들에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한마디 말로 곤핍한 자들, 나약한 자들을 어떻게 격려할지를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그분을 깨우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매일 아침 부흥을 하셨음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결코 배역적이지 않고 항상 순종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살았던 생활. 여호와의 종은 그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그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그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그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그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알았습니다. 8절과 9절에 따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가 땅에서 사셨던 생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흑암 중에 행하는 동안에도 빛을 얻는 길. 끝으로 10절과 11절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흑암 중에 행하는 동안에도 어떻게 빛을 얻는가에 대해 듣습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10절 하반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은 계속해서 스스로 만든 빛에 대하여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빛 대신 자신을 위하여 빛을 만들며 스스로 만든 빛에 행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들을 위하여 만든 비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단에 행하도록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